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성도인 우리가 소금이고 또 누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유는 지금 소망이 없고 썩어가며 지옥을 향해 가는 이런 세상에서 그 땅에 소망을 주고 또 썩지 않는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 그 땅에 섞여 살면서 생명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섞인 우리는 각자 보내 받은 곳에서 맛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나눴죠. 그렇다면 성도의 맛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 나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누룩과 진정한 이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성경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계속해서 나누고 반복해 이야기하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와 목사와 성도, 리더들의 그런 사명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열방의 대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신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를 철저하게 알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강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일이고 우리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직접 뭐 힘을 발휘해서 부패한 정치권과 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뭐 술이 나라를 망친다고 뭐 술회사와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바닷물이 썩는다고 여러분 소금으로 바다를 다 메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뭐 소금 운동장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비록 2.8%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물에 잘 섞여 있을 때 그때 그 바다는 썩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주는 그런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세상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사회운동 뭐 이런 데 직접 참여하기보다 부패한 사회 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내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는 성도를 키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한 예로 들어보면 영국의 1700년대는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이제 막 뭔가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 시기에 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그럼 일어나게 됐느냐? 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잘 살펴보면, 뭐 교회가 나서서 뭐 대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뭐 사회운동에 뭐 참여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뭐 정당을 만들고 뭐 정치 활동을 잘해서 그래서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실제로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때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든가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불이 타오를 때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회와 그이 나라가 국가가 변했다는 거죠.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 단계로서 아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죠. 근데 참 그게 이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술 취하고 뭐 도박에 도적질에 뭐 자살 뭐 이런 게 마치 막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빨리 발전되는데도 그 사회 속에 온전한 질서가 없었던 거죠. 그 인구의 10% 정도가 런던에 살았는데 영국에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항상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생활에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은 일종의 해소책으로 이제 술 먹고 그리고 술 먹고 싸우고 폭력에 매춘에 도박에 이런 데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였죠. 그 영국의 브리스톨 같은 지역도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이 거기엔 광부들이 많았는데 광부들이 뭐 하는 일이 늘 그 이 술 먹고 그 방탕하게 사는 그런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존 웨슬리 같은 이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1739년 복잡한 이 브리스톨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 킹스우드라는 곳에서 광부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느 늦은 오후, 그러니까 혹독한 노동으로 사실 하루 일과를 마친 광부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지쳐 있었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웨슬리가 교회당이 아니라 그냥 야외에서 이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셨던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을 본문으로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죠. 이 존 웨슬리가 그때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후 4시에 나는 상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일을 하기로 했다. 나는 도시에 접하고 있는 약간 높은 언덕에 서서 약 3,000명의 청중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내가 선포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게 1739년 4월 2일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는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광부들의 영혼을 향한 그런 뭐 설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불덩어리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그 막혔던 그 화산이 터져오르듯이 그의 입에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뿜어져 나온 겁니다. 처음 모인 사람들이 뭐 2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계속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곳에 이제 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다음에는 또 거의 2만 명 가까운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결국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역사들 가는 곳마다 그런 홍수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 복음을 전하는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브리스톨 이 도시 전체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광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지성에 변화가 찾아왔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뭐 이 보면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메타인지라는 게 뭐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노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조명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이제 유행처럼 나오는 메타인지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사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술 마시고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바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늘 사회의 문제였던 그저 그냥 앞날이 없이 하루하루 살기 위한 술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돈 벌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도박하고 싸움하고 분노로 사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니까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분노로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바른 의미를 찾고 더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미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산업도시의 하층민들은 온 가족이 다 노동에 매달려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15시간씩. 그런 노동에는 어린 아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린애도 어른과 똑같이 그런 과한 노동에 시달렸고 교육이나 도덕적 훈련을 받을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쉬는 날이 되면은 어떻게 쉬는 날이 뭐 주일이 되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도시 구석구석에서 일탈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술 배우고 담배 피고 그 싸움은 그냥 어린이들이 하는 그냥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그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1700년대 뭔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은 영국 사회,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우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그냥 짐짝처럼 쓰여서는 안 되는구나. 진정한 사람의 인권, 그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아동가는 아동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냥 아동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런 상황 속에 잘 먹고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나면 나중에 이제 군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군사력 또 일시키는 경제력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아이들을 그냥 끔찍한 아동 노동의 그런 이런 일들이 아주 관행되던 아무치도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의 소중함을, 아이들의 인권을, 인간의 인권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려고 했죠.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정부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로 인해 이제 주일 학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당시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읽기를 가리키고 쓰기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예절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 당시 정부와 의회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게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그 도시 사회의 풍토와 유행, 그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영국 도시들과 이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같은 경우 영국의 7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 규모가 있는 이 도시가 이제 교육의 도시로 변화되는 거죠. 또 웨일즈라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신들이 회사에 갔을 때 늘 훔쳐왔던 거, 물건들, 이런 것들을 그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이 오니까 그걸 다시 다 가지고 회사에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많은지 이걸 보관해야 될 창고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서서 말씀으로 깨달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되니까 사회운동이, 이런 변화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복음의 맛을 가진 진정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 우린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알게 되면 바로 그 부르심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가는 사회 구석구석 곳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이 폐지에 이르는 그 역사를 보면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윌버포스가 아주 막강한 어떤 사회적 이론과 뭐 국가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뭐 그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했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거는 이 영국이란 나라에 막대한 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제도가 어떻게 영국 사회에서 그럼 무너지게 됐느냐. 그 시대에 노예를 부리는 거는 저들의 당연한 가치였고, 부를 증식시키는 당연한 그런 어떤 시대 흐름이었고, 노예제도를 가지고 뭐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회가 결국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됐고, 새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후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이제 사회에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노예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백성들을 짓밟는 위험한 일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평생 노예 해방을 이루는 그 일을 부름받은 사명으로 알았고, 그리고 영국 사회의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도덕적 이 가치 문화를 바꾸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 사명을 향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이러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나를 창조하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의 확실함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될그 이유, 우리의 자녀들 교육할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말씀으로 변화된 후 결국 그는 노예 해방 운동, 그리고 영국의 관습, 이 부패한 도덕을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평생의 사명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1784년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부터 1787년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제 벌이면서 온 일생을 그렇게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후 20년 동안, 그냥 바로 된게 아니, 2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1807년, 드디어 이제 영국 내에서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노예제도 폐지가 아니라 노예 무역 금지 법안. 그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결단한 글을 보고 저절로 순식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세상과 이 세상 풍토를 바꾼 게 아니죠. 그는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삶, 늘 살아왔던 삶의 곳곳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저항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이해시키고, 버티고, 그 부르신 길을 달려감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14년엔 노예제 자체를 폐지시키기 위한 이제 온갖 운동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1833년 7월 29일, 그가 생을 마감하기 2주 전인 12일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걸 목격하고, 그 노예제 폐지로 시작한 19세기가 완전히 식민지화로 끝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눈을 감게 되죠. 폐지됐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세기 완전히 식민지화가 끝나는 그런 거는 보진 못했죠. 어쨌든 1787년 결단과 함께 시작해서 1807년 1월 노예 무역 폐지 법안 가결되고, 1833년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그는 그가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46년 동안 그의 온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노예 제도 폐지와 영국의 관습, 즉 도덕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개혁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살아내므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더불어 영국 사회의 가치 기준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그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자신의 처한 삶의 그 현장이 어느 곳이든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단지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신의 산까지 가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세상과 다른 가치와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의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당을 다니는 종교인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흘러가고 툭하면 세상에 휩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절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셀들 속에서 만나는 이 모든 우리 지체들의 만남을 통해, 나눔을 통해, 또 주일에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이 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 지체들이 멜번 속으로, 호주 속으로, 열방 세계 속으로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열방 속에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는 그런 교회로 계속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 15년이 됐는데, 15년의 사역을 마친 지금 그런 우리 지체들이 변함없이 누룩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 거, 살아내고 있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앞으로 10년 뒤, 또 20년 뒤에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또 윌리엄 밀버포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바꿀 것을 인해서 참 기대하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한 우리 지체들로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이런 복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2022년 이 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을 세워가십시다. 교회가 규모를 부풀려서 뭐 정치가들까지 와서 굽신거리며 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압력 집단처럼 돼서 교회가 자꾸만 사회 문제 전면에 나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변화된 성도들, 그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속에서, 열방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그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가치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된 모습인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메타인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메타인지의 중요한 핵심도 결국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든 자들이 그 비로소 묵상이 가능하고 비로소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외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던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보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바르게 깨어있으면 그 사회, 그 나라와 그 국가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성도들, 약속된 백성인 우리 또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내를 받은 백성들이 복음의 맛, 성도의 맛을 잃고 세상을 이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함께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됩니까? 바로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진실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거듭남이 무슨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므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진정으로 거듭나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되고 누룩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그런 나의 나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거짓된 나의 모습을 믿고 홍해를 건넌 곳에서까지 세상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만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일을 배우면서 성도 같은 흉내를 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우리가 보내를 받은 가나안 땅의 곳곳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더 이상 썩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 땅에 심겨진 겨자 씨앗처럼 하나님 누룩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